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의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내려가시면 1층에 장애인의 날 행사, 사랑부가 진행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올라오다가 들렸다가 왔습니다. 사실은 만났어요. 누굴 만났냐 하면 거기서 보석을 만났습니다. 보셨죠 아까? 그렇죠? 보석 임정현 형제님이 저를 마스크를 쓴 저를 보더니 김희성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악수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 나누고 행사에 참여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배지를 받았어요. 배지 여기 보이시나요? 너무 예뻐요. 3일이라고 써 있고요. 이것도 받았습니다. 사랑부를 위한 기도,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받았어요. 장애인은 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족이죠. 제가 학교에서 저희 학교 총장님께서 시각장애인 총장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이럴 때 항상 옆에 늘 있어 드려야 되고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좀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가족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고요. 주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내려가시다가 꼭 들리셔서 참여도 해주시고 배지와 기도 제목도 받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고 응원하는 그런 우리들이 함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저는 에스라서 앞부분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시리즈를 나름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교회에서 시간을 더 주시는 순서를 따라서 한 네 번 정도 생각하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맨 첫 번째 에스라 1장부터 6장의 말씀을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 시작하게 하시는 출발점이 있다는 거였어요. 뭐 다 요약할 수는 없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됐는데 한 15년, 16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중단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학개 스가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새 마음, 소망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회복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세상의 실패 안 될 것이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렇게 놓는 것,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그래서 에스라 뒷부분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자, 회복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새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는 거다인데요.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마음을 품으면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실제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의 회복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을 에스라 후반부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에스라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7장부터 10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오늘 주인공인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었고 또 동시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오늘 이 에스라가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두 번째 메시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회복의 기준점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라고요? 회복의 기준점. 그러니까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지난번 얘기였다면 오늘은 어떻게 그 회복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 성전 완공이 된 지 약 6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에스라 앞부분 성전 완공이 약 516년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 이야기는 주전 약 458년경입니다. 이게 주전과 주후는 앞뒤가 서로 다르잖아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적어질수록 더 최근의 일이고 나중의 일이 되는 거죠. 성전 지은 지 약 60년이 지나서 이제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고 또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율법학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셨습니다. 자, 중간에 보니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러니까 말씀의 전문가였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 받았어요. 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자,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고 또 무엇하기로 결심했더라?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라는요, 율법을 받아서 혼자 막 즐거워하고 말씀 너무 좋아요. 말씀 은혜로워요. 저는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 하기를 결심했다 하고요. 가르치기로, 나누기로, 전하기로, 흘려보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결심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이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된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군요.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또 나누고 공유하기로 에스라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자 에스라에게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당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고 있었어요. 아직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요. 페르시아 황제의 조서가 명령이 에스라에게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하달이 된 것이었어요. 내용인즉 이랬습니다. 에스라, 너는 너의 선조들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의 받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라 하는 명령이 내려오게 된 거죠. 자, 에스라 7장 12절, 13절, 25절 보면 대략의 개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12절, 13절 읽겠습니다. 25절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어떤 명령입니까? 가서 너의 고향 땅으로, 선조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나누라. 그래서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라는 이방 왕의 조서가 내려온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외교적으로 고대 근동의 정치적인 그런 역학관계에서 보면 이 페르시아 황제의 외교 전략이 각 나라들의, 각 민족들의 각 종교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방향성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 역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실천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지금 에스라와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역사가 바야흐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회복은요, 어떤 제도나 어떤 건물만으로, 어떤 계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지요. 60년 전에 성전 건물을 재건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될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회복을 행하실 것입니다. 소원을 품고 새 마음을 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스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그 말씀을 나누기로 결심한 에스라가 나오기까지 60년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의 공동체에 에스라와 같은 존재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여,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일상에 회복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에스라와 같은 존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셨어요? 말씀을 가슴에 품으셨습니까?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또 따라잡는 수련회도 하고 있잖아요. 말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나누기로 소망하고 결심하는 에스라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나를 통하여 주님의 회복이 한 걸음 더 일어나게 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본문 9장 10장 이야기로 들어가서 도대체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에스라가요, 황제의 조서를 받아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귀향길을 거쳐가지고요, 주님의 역사,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준비한 것들을 무사히 잘 가지고 선조들의 땅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에스라였다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바야흐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정말 장밋빛 그림에 만취해서 그 비전과 꿈과 이 소명에 감격해가지고 말이죠. 와, 이제 될 거구나. 이제 되겠구나. 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정말 그런, 그렇죠? 희망과 소망에 가득하여 예루살렘 땅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에스라가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의 상황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60년이 지났어요. 느헤미야서를 넘어가면 알 수 있는 것이 아직 에스라가 도착한 그때는요, 아직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이렇게 건축을 했고요. 도시가 건설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를 하자면요, 신도시 건설을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종교부지 하나를 줘가지고 종교부지를 받았어요. 예배당 건물을 지었네요. 교회가 들어갔어요. 근데 나머지는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아파트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마트도 없고, 교통도 없고, 거기서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60년 동안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만 고착화가 되고 말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 그가 만나게 된 것은요, 매우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소식을 들으려고 그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 왔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에스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1절 2절에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많아요. 그죠?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자, 쉽게 말하자면요, 지도자들이 이방과 결혼을 했더라, 이방 민족과 통혼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요즘 우리 표현으로인 다문화 가정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방과 혼인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종교가 섞여서 하나님 대신 세상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통혼을 금하신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방과 통혼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민족성을 지켜라 하는 뜻이, 그 정도 뜻이 아니라 신앙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60년간 성전 건물만 있고 나머지 시스템은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조금씩 허물어진 거죠.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문이 열려서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준이 흔들린 거죠. 뭐가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이 말씀인데 말입니다. 삶의 필요가 대체, 그 말씀을 대체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삶의 필요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은 삶의 필요여서는 안 돼요. 살 것 같은데, 그거 하면 살 것 같은데 다른 데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생명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데려가고 마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그들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지도자급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에스라의 입장에서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상상해봤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헌신을 하고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 이역, 말리, 이방의 땅으로부터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하고 헌신하여 지금 주님의 땅, 주님이 주신 곳에 서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닥친 것은 아 이게 안 될 일이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그게 아닌 거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의 인간적인 반응은 무엇일까? 저 같으면 처음에는요, 화가 나다가 그 다음에는 아마 비난이나 정죄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니, 이게 무슨 신앙의 공동체야?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것 맞아?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아이 못하겠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너무 마음이 쓰려가지고 말이죠. 이것은 결심 안 해본, 헌신 안 해본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고자 했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려고 했는데 마음들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반대인 거죠. 어떻게 될까요? 절망스럽고요. 마음이 상하고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지고요. 상처와 딱지가 이렇게 내려앉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쓴뿌리라고도 부르고 상처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에스라의 반응은요, 여러분, 달랐습니다. 에스라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는 거였어요.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울음은 마음이 상해서 우는 정도가 아니고 포기해서 좌절스러워서 흘리는 그 마지막 한 방울 눈물, 그런 것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연약함과 이 죄를 그냥 자기 가슴에 이렇게 확 끌어안고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9장에 우리가 읽은 구절들이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껴안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에스라는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7절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원하셔서 주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해방시키시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만큼 숨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에스라가 잘못했습니까? 에스라가 자기가 통혼을 했나요? 에스라의 가문이 통혼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자기와 함께 살아가야 할 그의 눈앞에 있었던, 그렇죠? 저 같으면 그냥 정죄하고 말이죠. 비난하고 말이죠. 어떻게든 저것들을 쫓아내야 할 것인데,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요. 에스라는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가슴에 확 껴안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도대체 에스라는 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했길래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아파하면서 기도한 것입니까? 60년 동안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온 에스라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까? 에스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내가 이 공동체가 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서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러므로 거룩해야 하고 그러므로 사랑해야 하고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며 그러므로 환대와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에스라는 받았고요. 그것을 나누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것이 에스라가 백성들과 다른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가 백성들에게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에스라 10장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기도하며 울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모였더라. 한 사람이 말씀의 기준을 갖게 되니까요. 그 돌아섬의 모습이, 회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해지고 퍼져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과 결혼하여 맺은 관계를 이제 끊어내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안 될 일처럼 보였던 것이 되어지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거지요. 2절 3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간에 보면요,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이방인 가족들을 내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뭐 다문화 가정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결정을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총회를 열어서 3일 후에 모여서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자, 마지막 읽을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타이틀은 회복의 뭐지요? 기준점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회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기준점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고 적용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회복의 기준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기준점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무너진 터전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을 품어야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주일날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갔어요. 유튜브 이렇게 아니면 뭐 TV나 이렇게 보시면서 매일 성경 읽기 이렇게 하시면서 아 좋은 내용이에요 정도로 마치면 아니 되고요. 기준이 기준되게 하는 것.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성경 읽기 하면서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배우고 훈련받아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제 삶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제가 다시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애쓰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회복의 기준점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 더 있겠지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보게 된 것처럼요. 한 사람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기준으로 삼았더니 에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끝나야 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회개하는 기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렇게 껴안고요. 기도하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게 된 거지요. 그렇게 되자 그의 회개의 기도가 공동체에게로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받은 말씀이 공동체의 말씀이 되었고요.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가 공동체의 눈물의 기도가 되었고요. 에스라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내게 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다 해보신 거 있잖아요. 쭉 모여가지고요. 기준 잡지 않습니까? 너가 기준이다. 기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 2열 정도로 헤쳐모여 쫙 모이는 거죠. 말씀을 받은 사람이 기준이 될 때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거기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그 기도가 퍼져나가고 그 은혜가 퍼져나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말씀의 기준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점이 되시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진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부서에서 찬양대에서 또 봉사하시는 부서들에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가진 기준점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에스라처럼 불같이 결심하게 될 때에 에스라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셔서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전달하고 있는 저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신다 여겨집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냥 룰루랄라 아 말씀 너무 좋아요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에스라처럼 말씀을 제 삶의 기준으로 날마다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기준점으로 공동체 안에 제가 신실하게 서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에스라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신실하게 사용하셔서 회복의 기준점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절대 기준은, 나의 가장 우선순위인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이 말씀이 생명되신 것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순전하고 온전한 그 사모하는 결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저의 삶의 회복의 기준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1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들어 모여 하나님 에스라에게 주셨던 회복의 이야기를 하나님 함께 생각합니다. 하나님 에스라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기준점이 되며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기준점으로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도전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속에 하나님 주님의 씨앗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 속에 이 말씀의 원리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회복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 주의 사람들, 주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히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 회복의 기준점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실천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